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올바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이죠. 특별히 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각인이거든요. 생각을 하는 것과 생각에 잡힌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각인이란 말은 생각에 잡힌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각인된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해서 그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멈춰 있거나 더큰 응답을 보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언제든지 평안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 기준으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방법 앞세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축복도요. 내가 받고 싶은 축복,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우선순위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받고 싶은 기도 응답으로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또 헌금과 헌신이 나의 기준에서 계산되고 책정되어 있는 그런 헌금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안다면 뭐 얼마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각인이죠.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각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에게 빨리 탑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축복을 보더라도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요, 아닌 거 있죠. 정말 저주고 재앙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보니까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각인,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축복관이 바뀌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여덟 가지 팔복의 그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 가난한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신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사모하는 많은 걸 가졌어도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나 자신을 보고 오직 복음 되길 원하는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함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고 말씀을 놓친 저 현장을 보며 애통하는 전도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봉사활동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온유함은 착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목마름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죠. 긍휼함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함.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청결하게 할 수 없거든요. 그 관점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청결함을 의지하기 위하여 진실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화평하는 것, 복음 때문에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화평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성격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세상은요, 이런 단어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노력으로 이걸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를 받는 것. 어떤 정의로운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자.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사단의 전략 속에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순위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또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한 우선순위죠. 모든 것들이요, 내 육신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참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라. 내가 내 인생 잘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시라고. 나의 업과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 어려움이 와도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고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면서도 육신적으로는 정말 죽음을 늘 생각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지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응답의 모습이 바뀌어지겠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고 어떤 헌신을 한다, 무엇을 한다, 얼만큼 한다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뭐 얼만큼 한다, 헌금을 얼만큼 한다 이런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진짜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걸 다 내어드릴 수도 있는 게 우리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인시키고자 했던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다른 걸 보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도사님들이랑 어떤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를 갔거든요.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성경을 하루 종일 통독을 해요. 성도들이 쭉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쉬지 않고 물 마셔가면서 그 사람이 막 지쳐서 쓰러져 갈 때쯤 다른 사람이 나와서 이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읽는 사람들은 이제 초짜입니다, 초짜. 거기 보면은 이걸 처음부터 그 한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리라고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다 맞더라고요. 외웠어요. 그런데 눈이 벌써 맛이 갔어요. 미안하지만,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누가 봐도요, 저 사람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같은 성경이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성경을 딸딸딸 외웠지만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했던 7명 전도사님들이 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오직 예수만 각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치킨집이 행사했어요. 뭐 3주년 기념인가 그래가지고 2,000원 깎아준다더라고요. 뭐 많이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 치킨집이 거기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이 막 줄 서 있더라고요. 저희도 먹었죠. 그럼 막 한정판 행사.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그 광고인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정판입니다.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날만 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은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믿음이지만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 믿음을 이 잘못된 생각들이 틈타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보다 잘못된 세상 고백, 믿음이 아닌 다른 나 중심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강단의 말씀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요, 우리의 여정을 가로막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살아오고 내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특별히 자존심이라는 거. 도대체 그게 뭐길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서밋의 자리에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내 수준,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밀하게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기 원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게 우리의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나의 내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는 나만의 지혜라고 착각을 하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생각은요, 참된 치유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치유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각인된 것들, 사단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내 안에 깊이 각인시켜 놓은 것들, 가정 가문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대물림된 것들, 우린 끊임없이 영적 싸움 속에서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치유받는 만큼, 집중하는 만큼 그 응답으로 하나님 주실 것인데, 그 첫 번째 애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병을 치유해달라고, 나병이죠. 나병을 치유해달라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종을 보내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문 앞에서 저기 강에 7번 몸짓을 해요. 이 말 듣고 열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대로라면 그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 엄청난 대장군을 일개 아무것도 아닌 나라의 선지자가 무시한, 자기 자존심이 확 앞서 있었죠. 그대로 만약에 돌아갔다면 그는 나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 한 명이, 아니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렇지 생각해서 자기 몸을 담그고 결국엔 치유받지 않습니까?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 치유의 시간표를 놓칠 수 있는 거죠.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게 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 28절.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거든요. 헬라 사람이란 말은 교육과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말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 쌓여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31살, 32살이셨거든요. 저보다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자기 이것을 내려놓는다. 근데 그렇게 다가가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너 이방인 아니냐? 이 자녀들에게 줄 걸 개들에게 누가 던져주겠냐? 그런 엄청난 이제 모욕적인 말을 하죠. 그때 이 솔로몬에게 연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부스러기라도 내 딸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라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백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네 딸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치유받을 수 없는 거 있죠. 딸을 살릴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로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서밋이 되는 엄청난 축복들, 나의 업을 단 하루를 감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업으로 우리는 참된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 생각 때문에 그 업이, 그 나의 삶의 참된 응답이 가로막혀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가 가진 믿음을 보고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셨어요. 자존심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중에서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친 이 다윗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이 외침 한마디에 그때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이 사울왕의 모든 관심이요 다윗을 죽이는 데 가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미 서밋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을 놓친 채로 이 자존심을 건드린 이 다윗을 죽이는데 평생을 쫓아다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주와 같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가 처음부터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왜냐? 그 안에 각인된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해야 나를 온전히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이 부자 청년이요. 성경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엄청난 인생 전환점의 순간에 자기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버리질 못해서 결국엔 참된 응답을 받지 못한 거죠. 세상의 잘못된 응답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 기회를 놓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참 현장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내가 있는 그 현장의 모든 만남들을 가지고 그리스도 전하고 살리라고.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병 시대에 악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혜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혜를 전달하는 거죠. 증인으로서.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지식을 가진 석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분한 마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한 분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요, 나름대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왜냐? 바울이 다른 지역과 좀 달랐어요.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제자를 조용히 찾습니다. 집중의 시간표 속에.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한 교회를 세우는 그 시간표를 걷거든요. 근데 막 분한 나머지 서로 언쟁을 한 거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전서 2장 4절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고백한 고백이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은요,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닌 거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뭔가 내가 아는 거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닌 겁니다. 현장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 전해라. 그런데 원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 듣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저 짐승 같은 놈들 왜 제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를 보내서 복음 전했을 때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엄청난 전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불신앙으로 계속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떠나고, 물론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그 길로 인도하셨지만 요나선을 보면 끝까지 그 생각을 못 바꾸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고넬료라는 로마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체험했거든요. 근데 11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막 비난합니다. 왜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고 이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냐, 이런 말들을 나눌 때 베드로가 이렇게 변명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그리고 봐서 보니까 이방인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처럼 역사하시더라. 그 가정과 가정과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11장이 끝나거든요. 그 11장 이후에는 안디옥과 바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베드로의 그 전도 여정은 거기서 이제 끝났던 거죠.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짐승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쓰시겠습니까? 참된 현장의 응답은 사마리아와 모든 로마까지도 복음하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각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 없는 거였죠. 반대로 그 모든 걸 뛰어넘은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제자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응답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특별히 자존심.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기 싫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된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특히나 자존심 막 상하면 천국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뭐 그런 얘기 한다는데 결국 우리 자존심 이야기 하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지낼 때, 살 때요. 같이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잠깐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는 이제 다른 어떤 전도자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저를 꼭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걸 들었을 때는 그게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꼭 저의 생각을 정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다고 제가 안 듣습니까? 다 듣고 있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태들을 어린 저지만 계속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아,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부모님이 저렇게 나에게 이 안 좋은 생각들을 설명하고 하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이 안 좋은 생각을 그대로 안 좋은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혹시 듣게 되면요, 지금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막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듣거나 할 때는요, 절대로. 예, 정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렘넌트들에게는 기도 부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렘넌트들은요, 그거 듣는 순간 복음과 멀어지거든요. 뉴스 보니까 어떤 어른들이 하도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알바를 하시는데 뭐 하냐면, 청소년들은 돈, 술이랑 담배를 못 사잖아요. 돈이 있어도. 그걸 어른들이 대신 사주겠다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계속 안 좋은 곳으로 몰아가는 거 있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계속 표출되고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각인들이 싸우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 표출된다면 우리 후대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기 이전에 잘못된 생각 각인되는 거 있죠. 제가 그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 아이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이럴 때 밤새 노는 걸 이렇게 허용하고 제가 이제 밤새 지키고 했는데, 제가 두 번 큰 실수를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질책을 받았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전에 유성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중요한 훈련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중요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갖고 나서 이제 임원들한테 야, 프리하게 너희들 마음껏 준비한 대로 놀아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식사로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교회가 깜깜한 거예요. 그 들어와서 보니까 애들이 귀신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귀신 문장을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 저도 소리 지르고 간식 다 집어 던지고. 그래서 거기서 시달린 우리 새내기 이제 막 중학교 1학년 된 친구들이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말씀 듣고 귀신놀이 했다고. 얼마나. 그리고 또 한 번의 실수는 뭐냐면, 이제 온라인을 하거나 밤샘 할 때 좋은 영화들을 틀어주고 이제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포럼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잠이 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재미없는 기독교 영화를 보고 나서 아이들이 완전 잔인한 성인들이 본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 비명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아이들 비명소리. 깨보니까 막 또 불 꺼져 있고 막 엄청 잔인한 장면이 막 나오고 있고 앞에서 아이들 서로 껴안고서 막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고 있고. 잠깐 제가 정신을 놓은 사이에요. 아이들이 다른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그 순간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게 연결된 모든 현장과 후대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의 삶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처럼요.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이거든요. 이 이름 하나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요. 우리는 그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내 생각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어떤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걸 가지고 따라갈 때 다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치유인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육신의 것,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 황재나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아마 사정 때문에 못 오시고 인터넷으로 들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황재나 집사님, 그 장모님이, 일본 현지에 지금 계신데, 그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그 지금 와이프가, 집사님 와이프 분이 일본 도쿄에서 3월 말에 출산 예정이거든요. 그 우리 집사님은 여기에서 ETS 신학교 과정 하시면서 일을 해서 생활비 보내고 이게 지금 본인의 사명이셨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걱정해서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전 위로하려고 막 말씀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전화했는데 너무 밝으신 거예요. 왜 그러신가? 본인은 정말 태어나는 렘넌트 옆을 지키고 싶었대.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이 생명, 너무 귀한 생명 옆에서 아버지로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싶었대요. 근데 상황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물론 이 장모님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자기를 렘넌트의 그 현장으로 다시 하나님 보내게 하셨다고. 렘넌트를 기도 속에서 출산하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거 있죠. 예, 목사님 괜찮습니다. 예, 기도해 주세요.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혼자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얼마나 고민하실까, 힘드실까. 제가 보고 있는 것과 완전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겠군. 내 생각은 한계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을 의지했다가는 잘못 판단하겠다. 어제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 황재나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일본에 가면 또 2주 동안 격리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듭니까? 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요, 지금 신학교 과정이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벌써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이거 하늘 보좌의 능력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서밋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생각을 가지고 서밋다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예, 이 능력도 바라보다가 세상 능력 의지하다가 하나님 또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죽은 것과 같은,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시체와 같은 내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늘 보좌의 능력만 바라봐라 이 말씀이신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 딱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러면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말씀 속에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 생각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생각이 돼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생각의 끝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겠죠. 구체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제대로 바꿔도, 강단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이요. 그 신기한 그 뉴스를 봤는데 갠민숭 달팽이인가요? 그 달팽이는 온몸에 이제 기생충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목을 자릅니다. 자기 목을. 심장도 있고 다른 장기가 몸에 붙어있는데 목을 잘라요. 그래서 그 목에서부터 다시 심장부터 해서 다시 나더라고요. 재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생충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 생각을 자존심과 상관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결론이 안 나면 전도자에게 여쭤봅니다. 선배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틀리게 역사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모든 업과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런 삶이요 그런 생각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꾸는 것, 종교개혁. 종교개혁 때 이 천주교가 가졌던 잘못된 이 생각들을 바꾸는 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거든요. 잘못된 믿음을 바꾸는 것,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오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모스 3장 7절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강단의 말씀에 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이 시작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구할 때 올바른 생각이 우리에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히브리서 1장 16절,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거였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이 없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 충분 모든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늘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솔라 그라티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의 고백이죠. 여기에서부터 바울의 모든 삶과 헌신이 시작되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었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걷는 겁니다. 특별히 헌신과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헌신의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Soli Deo Gloria. 로마서 16장 25절 27절. 하나님이 영세 전에 감추어 두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전도자의 생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단이란 존재는 24시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벼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틈타서 어쨌든 믿음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현장 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앞당겨 주실 수 있는 그 축복들이 계속 미루어지도록 사단은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속았던 것처럼 아,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을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 속에 하게 만들거든요. 특별히 나의 자존심.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이 사단 때문에 실시간 싸움입니다. 저 요즘에 즐겨 쓰는 말인데, 요즘에는 이런 실시간 이 콘텐츠들이 굉장히 뜨거든요.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것들. 오래된 자녀가 아니라 지금 막 진행. 저희 여기서 그런 얘기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채널, 유튜브 채널 보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는 걸요, 몇천만 원을 투자해놓고서 그거를 생방송으로 계속 그 등락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동안 몇십만 명이 들어와서 생방송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댓글에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몇천만 원 잃었다. 죽고 싶다. 댓글이 계속. 뭐 뉴스에서는 그런 방송을 제재해야 되지 않겠냐 싶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청소년부터 해서 다 들어와서 보고 같이 하는 거 있죠. 사단은 24시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틈타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과 이런 이 비트코인,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길까봐.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성령 인도 받는 그 투자. 글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한 중직자가 나와서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의 싸움이 24시간 기도로서 집중으로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빼앗기게 되겠죠. 전도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멈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 이 불신앙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딱 잡혀가지고 엘리야처럼 아휴 죽겠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지금 순간에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딱 잡히는 순간 열심히 육신적으로 혹시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딱 멈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집중의 멈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인생 속에서도 혹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벽의 시간에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시기도의 시간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멈추는 사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 저 무슨 시간 낭비냐 싶지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세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멈춰있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도 빠르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거든요. 실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